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주 유엔 북한 대표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영국 등 몇몇 나라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 SLBM 발사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어제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김성 대사는 또 미국 동의 없이 안보리 소집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의 배후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고든 손들랜드 주 유럽연합 미국 대사의 의회 청문회 증언을 막았습니다. 손들랜드 대사는 오늘 오전 연방 하원 정보 외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우크라이나 관련 의혹에 대해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손들랜드 대사 변호인은 의뢰인이 국무부 명령으로 증언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의회에서 증언하지 못해 의뢰인이 매우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최근 탄핵 조사를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수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들랜드 대사는 이 과정에 깊숙하게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은 어제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도 소환장을 발부해 우크라이나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과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터키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제갈 길을 갈 것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또 쿠르드 반군을 몰아낸 곳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이곳에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에 있던 미군을 모두 철수한다면서 만일 터키가 이곳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면서 한계를 넘어설 경우엔 터키 경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트위터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11월 13일 미국을 방문해 자신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미국과 스위스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캐나다계 미국인 제임스 피블스, 스위스의 미셸 마요루, 디디에 쿠엘로 씨 등 3명을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소속인 피블스 씨는 우주 진화에 대한 연구 업적을,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대학 소속인 마요루 씨와 쿠엘로 씨는 태양계 밖에서 행성처럼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별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피블 씨는 상금 91만 달러를, 그리고 마요르 씨와 쿠엘로 씨는 91만 달러 상금을 각각 반으로 나눠 받습니다. 한편 어제는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사태에 중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홍콩이 당면한 현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현 사태를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 입장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떤 조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식민지 시기에 만든 긴급법에 따라 더 강력한 조처를 할지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안을 계기로 발생한 시위가 거의 넉 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무부가 중국 내 위구르인들의 인권 유린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관 28곳을 어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미국산 첨단 기술 제품을 사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에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화국 등 공공기관과 감시 카메라를 만드는 하이크비전, 다화, 아이플라이텍 등 민간기업이 올랐습니다. 이들 정부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탄압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은 몇 주 안에 그 방법론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Bu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wholeheartedly to
미북 실무 협상의 결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군 유해 가운데 49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는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3도, 아침 최저기온은 내려가고 낮 기온은 올라가서 일교차가 더 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은 몇 주 안에 그 방법론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은 중요했다며 북한이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미북 간 대화는 중요했다며 북한이 이런 방식을 계속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talks that were just held in Stockholm were important.
우드 대사는 7일 유엔 제1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일 북한과 가졌던 대화는 좋은 논의들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이 미국과 북한의 2주 뒤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미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개의 사안들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갖고 대화에 나왔고 진정한 진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는 지난 5일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아울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u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wholeheartedly to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북한이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지에 대해 뭔가 결정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사는 또 북한과의 대화에는 기복이 있다면서도 비핵화 후 북한의 밝은 미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future is bright for the DPRK if it's willing to live up to its commitments. And President Trump has made that.
북한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미래가 밝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사는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열리는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가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오랜 교착 끝에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 이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You know, we haven't heard the details. It seems like the U.S. side felt like things were moving along in the North Korea.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북 양측이 계속 소통하고 대화할 것을 독려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정상회담을 열려고 해선 안 됩니다.
이번 실무협상에 대해 미국은 좋은 논의였다고 묘사한 반면 북한은 역겨운 회담이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You never know with the North Koreans, and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늘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의회 휴회가 끝나고 워싱턴 DC에 돌아가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나 국무부 관리가 현 대북 상황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하기를 고대합니다. 지난 얼마간 미북 간에 생산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상궤도로 돌려놔야 합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미북 협상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수년 전에 비해서는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북 양측 간 어떤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여전히 멉니다.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2주 안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전엔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You know, I would look at North Korea and say we need to see some progress.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북핵 역량의 완전한 제거는 최종 목표로서 합의돼야 합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북핵 일부 역량의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제재 완화 같은 상응 조치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단계들이 무엇이 될지는 협상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단계적 접근은 과거에 모두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If I had the ear of Chairman Kim, I'd say your economy is suffering.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당신의 나라는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와 함께 시작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Well, the president seems distracted right now, but
지금으로서는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의 다음 조치는 한국과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열어놓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북 실무 협상 결렬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돼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적의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운반체계 개발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존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미사일 방어 운용은 가능하지만 최적의 선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an you operate in a world where there's a bilateral between the U.S., Japan, and U.S. and the ROK? You could do that. It's not optimal.
힐 청장은 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이 미사일 방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지소미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명입니다. 힐 청장은 그러나 그런 영향이 동등해지면 정보 공유 관점에서 훨씬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once they get on parity, then it becomes a larger issue in terms of data.
힐 청장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은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와 해상 연계성이라며 매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8개국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훈련 가공할 방패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If you can establish that sort of maritime connection and then extend that into the terrestrial base that NATO
연합훈련 대상국들의 해상 연계성이 지상 배치 요격 체계 등과 연결된다면 단일 개체의 해군보다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힐 청장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와 패트리엇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의 통합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s a tough environment out on the peninsula, and we worked initially with General Brooks, now with General Abrams out there in theater to do that.
힐 청장은 최근 주한미군 연합 긴급 작전 요구에 따라 알래스카에서 원격 발사를 시험했다며 발사대가 포대에 분리돼 전진 배치가 가능케 함으로써 전투 공간의 확장을 꾀하고 패트리어트 체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정보와 상호 통합돼 통합 전투 사령부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a combatant command again. Lots of flexibility. If you can then launch a Patriot missile using THAAD data and vice versa, that's the path.
또한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의 통합 운용이 실제 현실화되기까지 두세 차례의 시험이 더 남았다며 주한미군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확장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일 바다에서 쏜 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보당국의 소관이라면서도 시간이 흘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료된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동맹의 잠수함 전력 등으로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They are trying lots of different ways to not only launch but to deliver that kind of capability, and so we need to keep an eye on it. And continuing to assess that to make sure.
그러나 북한이 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반 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이와 관련한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희입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시한을 상기시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을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 협상단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협상에 임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delegation came with unrealistic expectations.
특히 새로운 방안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probably developed this unrealistic expectation on the basis of the remark by President Trump.
또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북한과의 합의를 열망하는 것으로 믿는 것 같다며 그런 판단이 지금의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이번 실무 협상의 결렬 이유로 꼽았습니다.
Well, I think it is really because of Kim Jong-un's unrealistic expectations.
북한 협상팀은 미국 측의 양보를 요구하려고 회담에 임한 반면 미국 협상팀은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 절실하게 합의를 원하는 줄 알았던 김정은의 믿음은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실무회담이 결렬된 게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실무협상보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anybody expected them to make progress. The only surprise is that North Korea And what I think is a little bit of drama.
다만 단 하나 놀라웠던 건 북한이 실무회담이 완전한 실패였다고 발표한 점이라며 상황을 극적으로 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을 비난한 성명서를 낭독한 게 미리 계획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Kim Young-gil may have been under instructions to stage a, you know, very public display of unhappiness unless the U.S. came to the meeting prepared to accept the Hanoi proposal.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이번에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지시받았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주말 동안 협상의 진행 과정을 볼 때 북한 협상팀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미리 작정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Looking at what happened this weekend, it seems clear from the way the talks played out that the North Korean delegation came to Stockholm with the intention of hearing the U.S. proposal and rejecting it.
처음부터 미국의 제안을 듣기만 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걸 표명할 의도였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북한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a tactic that North Korea has used in the past. to reject the proposal, no matter how reasonable it may sound to the United States.
이 같은 방식은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법이란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모든 과정이 북한의 전략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all part and parcel of the North Korean game plan.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기 위해 북한이 가진 노력을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사일 실험을 해도 미국과 한국이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실무회담을 며칠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을 때 이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Absolutely, it's sincere. That test was a few days before.
북한은 SLBM 실험을 통해 협박 외교와 미사일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free to tes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아이언 전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한 게 실무 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His remarks have essentially given a green light to the North Koreans. To conduct missile tests.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ICBM에 못 미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각종 도발을 해도 못 본 척하겠다는 인상만 줬던 겁니다. 하지만 김명길 대사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이논 전 특보는 내다봤습니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는 발언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겁니다.
I think that statement was really a negotiating tactic.
또한 북한은 핵과 ICBM 실험을 감행하면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길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못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와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대화 시한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제안처럼 2주 내는 아니겠지만 연말 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 범위에 대한 두 나라의 근본적인 시각차 때문이라고 로버트 리트왁 우드로 윌슨 센터 국제안보연구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리트왁 국장은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거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을 지낸 리트왁 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I think the problem in Stockholm was the same problem that emerged out of two summit meetings between President Trump
스톡홀름에서의 문제는 미북 간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 때 나타난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비핵화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는데 이 경우엔 다른 조건들이 수반됩니다. 미군 철수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행위 종식 등이죠. 양측의 근본적인 이견은 얼마나 비핵화를 할 것이며 미국은 언제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So I think that's really where we're at now, this impasse. And the United States has to make a decision, as does North Korea.
북한과 관련해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새로운 책, 북한과 이란 핵위기, 전환 외교에서 거래 외교로 해서 거래 외교를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한적 핵합의, 잠정 핵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보다는 제한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목표는 나쁜 상황을 악화하는 걸 막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동결할 것입니다.
저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환 외교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ward both Iran and North Korea is transformational. It's transformational in different respects. Toward Iran,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이란 모두의 전환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향후 핵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12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이를 모두 지키면 이란은 과거와는 완전하게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전환적 접근법은 덜 불명하지만 비핵화 과정 초반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씨 정권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정권을, 2011년엔 리비아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북한은 봤습니다. 김씨 정권이 집권하는 한 핵무기를 완전하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실무협상 결렬 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신호로 읽으십니까?
Well, I think what it points to is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realistically offer a security assurance to the
북한의 발언이 암시하는 것은 미국이 김씨 정권에 대해 현실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불감섭 선언, 불가침 선언을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 이후 북한은 그런 선언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의 조합으로 북한이 리비아처럼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건 비확산이 아닌 인도주의가 이유였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 정권은 절대로 핵무기 숫자를 0으로 줄이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최근 기고문에서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입장을 주저하면 북한 측에 미국이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나 시설 유지를 허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y reaction to that understandable criticism is if the United States insists on that.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는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서에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 거래 외교를 추진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취했는데도 북한 핵무기 수를 줄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t's hard to say and North Korea is an opaque society, so we don't really know. You know, one can surmise.
북한은 불투명한 사회이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국내적으로 권위를 강화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 핵 합의를 맺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위급에서 정책적 관심을 이란에 쏟고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과는 합의를 맺을 수 없다는 견해가 반영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능력을 개발하길 매우 원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실무 협상 목표 중 하나는 북한의 핵활동 동결이었지만 비건 대표가 실제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실무진이 잠정 합의 쪽으로 더 접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m hesitant to offer advice to the negotiators who are kind of immersed in the details of this, but I think that
추측이지만 북한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을 제안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 정보 공개를 할지,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얼마나 할지 서로 재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할 것입니다.
저서에서 거래 외교는 강압적 개입을 동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It's back to the metaphor of you know carrot and stick. It's what the political scientists
당근과 채찍의 비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학자들은 조건적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죠.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마다 일정 부분 제재 완화를 해서 북한이 이 과정을 마칠 유인책을 계속 주는 겁니다. 세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네, 최근 북한과 이란 핵 위기 전환 외교에서 거래 외교로를 출간한 로버트 리트와 우드로 웨슨 센터 국제안보연구국장과의 인터뷰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미한 공조를 비난하면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는 북한의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 공조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8일 남조선 집권자가 수치스런 친미 굴종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한다며 이는 남북 합의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산 무기 구입 책동으로 초래될 것은 남북관계 파탄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무모한 북침전쟁 연습이 남북관계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으로 미한 동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 장비 구매국 중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이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전략 자산이 북한에게 소위 게임 체인저, 즉 판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이나 스텔스 전투기 이런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위협 인식이 강해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핵무기 말고 재래식 전력 증강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군 전력, 그다음에 감시 정찰하는 전력 장비에 대한 전력 증강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한미가 이런 긴밀한 연계하에 이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위협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북한이 체제 안전을 곧 최고 지도자의 생사 운명으로 직결시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이 북한 체제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는 만큼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체제 안전 보장은 김정은의 생명 안전 보장이나 똑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략자산 반입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죠.
김 대표는 더불어 북한이 큰 틀에서 대남 적화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미화 67억 3,1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 사업비 약 62억 달러를 들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가 도입 중에 있으며 7억 3천만 달러 상당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후크 4대도 도입이 결정돼 올해 말 1호기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엔 사업비 16억 달러 상당의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6대 구매가 결정됐습니다. 특히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이 갈수록 높아가는 한국의 안보 능력에 늘 불안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을 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한국군 무력화에 미국의 전략무기 반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국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점점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북한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쳐들어온다 쳐들어온다 뭐 이게 이제는 수십 년간 이래서 거기 잘 먹힙니까? 그리고 미국은 무엇 때문에 북한을 쳐들어가겠어요? 한국이 편에 들어서 쳐들어간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건데.
한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직후 오키나와 주일미군 공군기지엔 고성능 감시 레이더가 장착된 미군의 핵심 정찰기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5일 해당 정찰기 2대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SLBM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부형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은 행동으로 미국 입장에선 정보 자산을 움직이는 등의 상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군 유해 가운데 49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5개 상자에 들어있는 유해의 유전자 감식을 모두 마쳐서 확인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9년 회계 연도에 모두 73구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신원을 알아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군 당국이 55개 상자에 담겨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유전자 정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케네스 호프만 대변인은 7일 VOA에 지난 7월 말 국방부 산하 유전자 감식소로부터 이들 유해의 마지막 DNA 분석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모두 502개의 DNA 시료 채취 결과를 갖게 됐다며 이제 모든 DNA 정보를 손에 쥐고 신원 확인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지난 3일 현재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한국전쟁 미군 유해 감식 현황 자료에는 이들 유해 가운데 37구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호프만 대변인이 VOA에 새로 공개한 자료에 따라 그 수가 3구 추가된 것입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또 하와이 국립묘지에 묻힌 모든 한국전 참전 무명용사에 대한 감식 프로젝트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며 2019 회계연도에 모두 73구의 한국전 미군 실종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명의 유해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한에서 인도받은 208개 상자와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55개 상자에 담긴 미군 유해와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유해 229구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8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들여보낸 정제유 양이 중국이 공급한 양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8월 북한에 2,611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23,566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에 약 12,500톤의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러시아 공급량의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약 24,3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양과 맞먹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합산하면 약 47,130톤으로 37만 2,300배럴에 해당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 2397을 통해 명시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 50만 배럴의 약 7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한 정제유가 실제로는 100만 배럴이 넘는다면서 지난 6월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중국 기관과 기업 28개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미군 철군 계획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추문으로 인한 탄핵 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의 의회 증언이 불발됐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일단 미국과 중국 관계부터 볼까요?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의 여러 기관들, 기업들 제재 명단에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7일 28곳의 중국 기관과 기업들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예.
이들 기관과 기업들은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 중에는요, 이 감시 인식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 등 인공지능 분야 최첨단 기업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현재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신장 지역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구르족 등 이슬람 주민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직업 훈련 명목으로 집단 수용해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제조한 제품들이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어떤 기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름을 좀 볼까요?
네, 신장 자치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중국 정부 공안국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 기관 20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요.
예.
기업은 8곳으로 하이크 비전, 다화, 메이야 피코 등에 포함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 분야의 최첨단 기업이다. 뭐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하이크 비전은요.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를 만드는 세계 최대 제조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예.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이른바 첨단 경찰 국가를 만드는 걸 하이크 비전이 돕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예.
메이야 피코사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 를 선도하는 기업에 하는데요.
네.
이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신장 위구르족과 카자크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이미 구금하며 첨단 감시를 통해 인권 침해와 유린에 연루됐다라고 네네.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참 이름이 지금 방금 얘기된 그 기업들, 기관들 28곳이 이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건데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첨단 기술 부품 등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로스 장관이 성명에서요. 미국 정부와 상무부는 중국의 소수민족을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하면 뭐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가 떠오르는데요. 지금 네. 제재 명단은 계속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화웨이사는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주도해온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예.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빼낸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창업주의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조 부회장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멍완조 부회장은 지금 캐나다에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경수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의 기관과 기업들을 제재한 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엄격히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핑계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 유린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중국은요 그동안 줄곧 국제사회의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그렇죠.
이날도 경상 대변인은 신장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시행 중인 조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의 법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10일 워싱턴에서 제13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예.
지난 5월 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서 전격 결렬된 후에 거의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의 하나인 위구르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고위급 회담에 앞서서 7일과 8일 이틀간 차관급 회담을 갖고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협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 서명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른바 스몰 딜,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의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더 선호한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합의와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그 미군들이 철수하고 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소식 때문에 미국 정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4일 저녁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공격이 임박했다면서 인근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들도 비판, 우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예,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7일 성명을 냈는데요. 시리아에서의 성급한 철수는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아사드 정권만 이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와 다른 테러 집단이 재집결할 위험성도 증가한다면서 IS 격퇴를 위한 국제사회 단합에 대통령이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특히 그 공화당 중진 의원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레이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군 철수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그레이엄 의원은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마구 올리면서 이번 결정을 대재앙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번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지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이로써 시리아는 대혼란에 빠져들고 IS는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미군 철수 결정은 시리아를 넘어 영향을 끼칠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고요.
네.
민놈니 상원 의원도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 동맹을 버리는 대통령의 결정은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또 여기다가 유엔 주재 전 미국 대사의 비판도 가세됐네요.
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한 2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활동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미국의 동맹들이 우리를 지켜주길 기대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동맹을 지켜야만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족은 우리의 성공적인 IS 격퇴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건 큰 실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요동치고 있는 정가 분위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볼까요?
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결정은 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펠로시 의장은 또 이번 결정은 동맹국들의 미국이 더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런 비판에 어떤 반응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위터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려서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전에도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만일 터키가 선을 넘는 곳으로 간주되면 터키의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말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일에는 터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이자 주요 교역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1월 13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 철수가 결정된 그 근본적인 사안이죠. 터키가 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터키와 시리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는 미군 주도 IS 격퇴전에 함께 참여해온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네.
터키 정부는 이들이 분리 독립을 획책하는 자국의 테러 조직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이들이 있는 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터키가 그 지역에 이른바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공동 관리하자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 유럽연합 EU 주재 대사가 의회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불발됐다고 하네요.
예,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의 실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EU 대사가 8일 하원에서 비공개 증언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예.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이를 제재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손들랜드 대사의 변호인 측은 현재 국무부 소속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면서 증언하지 못한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핵심 인사인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는 지난주에 증언을 마쳤습니다.
네. 의회 증언이 불발된 이 손들랜드 대사 어떤 인물인가요?
직업 외교관은 아니고요. 현재 원래 부동산 투자자이면서 대형 호텔을 소유한 사업가입니다.
예.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의 가장 북쪽에 있는 오리건주 출신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정부 출범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대사 인준 청문회 당시 외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민감한 EU와의 관계를 잘 다룰 수 있겠냐는 자질론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그 우크라이나 추문에서 이 손들랜드 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죠.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날아가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측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같은 사항은 대통령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내부 고발자가 작성한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상태인가요?
네, 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들 국방부와 백악관 행정관리 예산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 등도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이제 실무를 맡은 행정부 각 기관이 소환 대상이 된 겁니다.
국방부하고 백악관의 예산국은 왜 소환이 된 겁니까? 소환 대상이 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는 게 추문의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예.
두 정상 사이의 문제 통화가 7월 25일 이루어졌는데 이 통화 시점을 전후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집행의 변화를 나타낸 자료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아직 확실히 정해진 일정은 없는데요. 이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자 크리시나 무티 의원은 이 내부 고발자 증언을 듣기에 앞서서 신원 공개를 막기 위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8일 CBS 방송에 말했는데요. 내부 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보복 조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모든 지역이 맑겠고 오후에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아집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20도, 신의주 아침 기온 6도까지 내려갑니다. 낮 기온은 21도, 중강 아침 최저 0도, 낮에는 2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21도, 개성 아침 최저 6도, 낮에는 18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양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4도에서 6도 정도 떨어집니다. 남서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21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 11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동해와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주유엔 북한 대표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영국 등 몇몇 나라가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위험스러운 시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 SLBM 발사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어제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김성 대사는 또 미국 동의 없이 안보리 소집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의 배후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고든 손들랜드 주 유럽연합 미국 대사의 연방의회 청문회 증언을 막았습니다. 선들랜드 대사는 오늘 오전 연방하원 정보외교정부개혁감독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우크라이나 관련 의혹에 대해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선들랜드 대사 변호인은 의뢰인이 국무부 명령으로 증언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의회에서 증언하지 못해 매우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최근 탄핵조사를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수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덜랜드 대사는 이 과정에 깊숙하게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미국과 스위스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캐나다계 미국인 제임스 피블스, 스위스의 미셸 마요르, 디디에 쿠엘로 씨 등 3명을 201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소속인 피블스 씨는 우주 진화에 대한 연구 업적을,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대학 소속인 마요르 씨와 쿠엘로 씨는 태양계 밖에서 행성처럼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별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피블 씨는 상급 91만 달러를, 그리고 마요르 씨와 쿠엘로 씨는 91만 달러 상금을 반으로 나눠서 받습니다. 한편 어제는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오는 9일에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또 10일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과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터키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제갈 길을 갈 것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또 쿠르드 반군을 몰아낸 곳엔 안전지대를 설치해 이곳에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에 있던 미군을 모두 철수한다면서 만일 터키가 이곳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면서 한계를 넘어설 경우엔 터키 경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11월 13일 미국을 방문해 자신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사태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홍콩이 현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이 현 사태를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 생각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떤 조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식민지 시기 만든 긴급법에 따라 더 강력한 조처를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발생한 시위가 거의 넉 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홍콩 당국은 지난주 시위대가 복면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무부가 중국 내 위구르인들의 인권 유린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관 28곳을 어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미국산 첨단 기술 제품을 사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항국 등 공공기관과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다화, 아이플라이텍 등 민간 기업들이 올라갔습니다. 이들 기관은 위구르인 탄압에 관련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윌버러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